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임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간과 장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찾아가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또 은혜 주시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018년도 한국 신문에 친한 친구의 사주를 받아 사람을 죽인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를 시켜서 사람을 살해하도록 부추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나쁜 친구를 사귀어 함께 어울리다 보면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짓에 함께 빠지게 되고 또 삶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종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좋은 향 나는 것 옆에다 두면 그 종이에서도 이렇게 향내가 나고요, 그 종이를 생선 옆에다가 두면 그 생선 비린내가 이 종이에 배버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차츰 물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반드시 그 땅의 거민들과 어떠한 약조도 맺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한 성적 문화와 그들의 이방신 숭배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갈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완전히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 중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과 그만 약조를 맺고 그들을 살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의 기쁨에 한참 도취되었을 때 경계가 풀어져서 그만 적군의 꾀에 너무 어리석게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올바른 신앙을 고수한 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옹성으로 여겨지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아이성마저 쓰러뜨렸어요. 겁에 질린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숨긴 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조를 맺자고 요청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내용이 뭐예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아무 조건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민족이에요. 또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방랑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 앞에 다른 민족이 찾아와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우리가 친히 당신들의 종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주인 삼겠습니다. 우리 약조합시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면 얼마나 기쁘고 마음에 드는 조건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도 없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회중이 허락하죠. 자, 15절 말씀 한번 그 내용 볼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이 맺은 이 맹세야말로 눈에는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약조로 인해서 가나안 백성을 살려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판단력이 이렇게 흐려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익이 되면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게 판단 기준인 거죠. 이익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선택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의 뜻 따르는 거 그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법령을 무시하기도 하고 돈이나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본문 속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이 따른 판단 기준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판단 기준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종이 되어주겠다는 그 한마디에 두 번 고려해보지도 않고 바로 허락했어요. 왜요?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는요 농경사회입니다. 예, 알다시피 농사 짓는데 엄청난 이 인력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뭐 땅도 뒤엎어야 되죠. 밭 갈아야죠. 소 몰아야죠. 벼 베야죠. 우물에서 이 물 퍼와야죠. 농사를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사실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허드렛 일들을 종들을 대신해서 시킬 수 있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종이 되어주겠다는 그 말이 그들의 귀에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유익만 계산해보고 지금 사실 민족 대 민족의 약조라는 지금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도 않고 그냥 허락해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4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거 결정했어요.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러한 기준을 놓고 판단하며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은 이게 내게 유익한가?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판단 기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기본 족속과 약조하는 것이 분명 유익해요. 농경사회에서 타민족을 종으로 두고 마음껏 부릴 수 있다는 것, 넘기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2000년 전 뭐 그 3000년 전 그 시대로 가지 마시고요.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이 시대로 가지고 와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니고 있는 회사나 직장에서 연봉을 한 뭐 3배, 4배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제안만 받아도 사실 얼마나 기뻐요. 연봉이 뭐 3, 4배 뛴다 그러면 그거보다 뭐 또 기쁜 일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고 그러니까 이중장부만 되는 거죠. 경영자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회사 다니라고 부추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연봉은 3, 4배 줄 텐데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라는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인가? 하는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의외로요, 의외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결과 이 세상은 더욱더 죄로 인해 망가져버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이익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들과 얽혀있는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요.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에 분명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들의 삶 또한 파괴하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큰 이해관계에 얽혀있다 할지라도 먼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생각들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돈이면 다 허용되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런 거 묻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는 세대예요. 양심도 윤리도 사랑도 섬김도 없는 비인간적인 세상의 형편이 돼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돈을 버는 매력적인 기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은 정당한 방법과 올바른 수단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정당한 노동 없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쉽게 부자되고 출세하는 거, 그거 치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주의하세요.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다윗은 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출세 거의 뭐 할 수 있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부자나 뭐 출세하는 것, 그거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강하게 경계하고 주의하는 삶이 뭐냐면, 은이나 금을 하나님의 은총보다 먼저 선택하는 것. 그걸 주의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세상의 강한 유혹과 타협을 종용하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유념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기브온 거민의 간교한 계략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꾀를 내었는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3절에서 6절,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날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지느러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속이고 마치 먼 곳에서 찾아온 이방 족속처럼 가장했어요. 그렇게 꾸민 거죠. 만일 여호수아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달콤한 유혹도 아마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거죠. 자, 또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한 꾀를 냈는지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였어요. 자,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평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기브온 족속은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거 여호와의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백성처럼 지금 여호와를 속인 거죠.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간교하게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은 이 꾀에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 간에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어느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속이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부당한 계약을 맺는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질까요? 상대방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때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떠오르게 해드렸더라고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한 거짓말들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을 속이기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을 매우 주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지금 한국의 신천지가 떠올랐어요. 왜 신천지가 기존의 성도들을 포교할 때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인 척 가장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경계가 비교적 쉽게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의 목적을 이루기에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나타난다고 했어요. 겉으로 보면 성경 공부인데 신천지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교회 간판 걸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교주 이만희 섬기는 이단 집단이에요. 겉으로 보면 상냥한 교인인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교묘한 거짓 기브온 족속이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기 위한 이런 세력들이. 여호수아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기브온 족속의 간교한 계력에 넘어갔던 사실 다시 한번 유념하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거짓 세력의 꾀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도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러한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죠. 자, 여태까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잘 싸웠어요. 기도를 통해 요단강 건너왔고요. 기도를 통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요. 근데 승리에 도취된 이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의 약조를 이 앞두고서는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요, 앞서 아이성 전투에도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동일해요. 그들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정탐꾼들의 말 듣고 그냥 전투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이성 때에도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기브온 거민들의 말만 믿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잘못된 약조를 맺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영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 다 둔해집니다. 사람마다 지혜의 정도가 다르고 명철의 크기도 다 달라요. 그러나 아무리 제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기도한다면 그의 지혜는 세상의 현자보다도 뛰어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하게 베풀어 주세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분별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통찰력이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질 수 있어요. 거짓을 파하는 능력을 기도하는 자는 갖추게 되고 진리를 파악하는 명철을 그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은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일은 이미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때문에 일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 일이 좀 더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서둘러 결정하게 될 때 오히려 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서둘러 결정하다가 큰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기브온 이 거민들과 약조 맺는 거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 작은 문제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 갖는 게 중요해요. 만일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실수 없었을 거예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 묻지 않아 결국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들에서 홀로 양을 치는 목동일 때에도 광야에서 살아가는 도망자일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잠언의 두 가지 말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 고난과 인내의 시절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달콤한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로 오늘도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지혜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사단의 세상의 거짓 세력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고 그로 인해 존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간교한 꾀를 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상이 또 사단의 간교한 꾀를 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히 사용하여 우리들을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통찰력이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가 볼 때 유익하고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보면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잠시 머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그래도 확실치 않으면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후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원하시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